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이철이의 이쑤시개
자,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 4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김박.
네.
방학 끝나가나요?
예, 끝나가죠.
네. 좋아요?
뭐, 마음을 비워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네. 비울 게 있어요?
아니, 특히 이번에는 어디 휴가도 못 갔어요, 저는.
저도요?
예. 네. 저는 뭐 퇴근길 하는 것도 아닌데, 못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뭐 저도 쉬면 되는데.
예. 네.
뭐, 우리 쉬면 휴가 수요가 없어요.
아,
수험생이 둘이니까.
수험생.
그러니까 뭐 휴가 가자는 얘기가 네. 안 나오더라고.
저는 뭐 휴가는 아니고 휴거를 하고 싶어요.
휴거. 네. 누구를? 본인을 휴거는 아니잖아. 뭐, 몇 사람 이렇게?
몇 사람?
다수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귀신은 뭐하시나 저런들 안 잡아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는 혁명이고.
네.
우리 편을 어떻게 하는 건 휴가구나.
그렇네요.
우리 편을
네.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 네. 아, 박용진
네.
전 홍보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디드 전자가 붙었습니다. 박용진입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질반질해?
방송을 하나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아직 좀 분장을 입으로 안 지우고 댕깁니다.
살이 좀 빠졌네요.
예?
네? 살이.
아닌데.
오히려 가서 빠진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잘 놀고 푹 자고.
근데 하관이 빠졌어. 턱이 이렇게 뾰족해지는 것 같아, 점점.
아유, 그 고개를 자꾸 치어들어서 그래요.
고개를 왜 쳐들어?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냥 고개라도.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고개라도 뻣뻣이.
아니, 와이프가 휴가 가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는 걸 보면서 어떻게 2년 6개월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갔냐고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잠만 잤어요. 너무
그렇고
잘 쉬다가 왔습니다.
예? 애들 집에서 자지.
그 세상의 모든 휴가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철희 소장님 댁에는 수험생 있으니까 휴가 가자는 얘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뭐 초등학생 둘이니까 애들 놀 때 같이 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 놀 때 놀아줘야지.
아, 실컷 놀아줬죠.
잠만 자.
애들도 자요. 애들 자는 그 잠시간에 맞춰서 자면 푹 자는 거예요.
아, 그래?
네네. 키운 지 오래되셔서.
그럼 얼마 못 잤네?
네? 아이들 많이 자요.
몇 살이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에요.
아, 그럼 좀 어리다. 자겠구나. 아, 갈 길이 멀구나, 아직. 인생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직 저기 선거 전에 나오기도 힘드네.
많이 벌 생각을 버려.
예? 아니, 뭐.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뭘, 좀 되면.
뭘 더 벌어야 됩니까, 제가?
아니, 고등학생 좀 되면 이제 그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니면 그 전에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든지.
글쎄요.
아, 이거 당직자도 아닌데 좀 진동으로 하지 말고 무음으로 좀 해. 예.
이상한 사람이 전화.
이제 전화도 안 오잖아.
아, 전화 막았어요. 홍종학 전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선거 떨어졌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좋은 거야?
제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떨어졌잖아.
공천을 못 받은 거지.
그건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는 또 뭐 다르죠. 기분이 나쁘지, 뭐. 신진대사가 안 좋을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나갔으면 됐을까?
저는 됐을 거라고 봐요.
어디?
어디에?
제가 신청했던 가장 어려운 지역을 신청했는데.
어디?
수원을.
어디냐고.
권선이죠, 권선.
권선.
정미경 의원이 이번에 당선된 지역이에요.
그게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니까 간다고 그랬었던 건데. 그것도 안 주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아직 그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냥 우리 그냥 귀찮으니까 민주당으로 할까.
네.
그냥 민주당으로 합시다.
네. 요새 그런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야 이제 민주당 해라.
아니 이렇게. 근데 민주당으로 하자는 건 또 안철수 얼룩을 지우자는 거라며.
지난번에도 근데 그 야권 통합해가지고 민주통합당 만들고 나서 대선 지고 나서 비대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민주당이라고 이름 바꾼 거였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당명 개정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아니 뭐 당명 개정도 가능하겠죠. 근데 끝나고 나면 당명 개정만 한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2012년, 그러니까 어게인 2012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뭐 대선 패배하고 막 혁신을 부르짖고 현충원 앞에 무릎 꿇고 누워서 엎드려서 살려달라.
현충원에
뭐 무릎 꿇고 어떻게 눕지? 근데
여보라 세로로
살려달라 뭐 혀초리 뭐 혁신 아, 예. 이렇게 기억난다. 이렇게 했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제자리 걸으면 참 참 안타까워요.
제자리예요? 예. 뒤로 간 거 아니야?
제자리 같아요. 뭐
제자리 뒤로 간지 뒤로 이런 것도 아니야 지금 땅 파고 있어 지금 이제
땅 파고 있으면 땅 파고 이런 질문이 예. 가혹할지 모르겠는데 박용진 뭐라고 불러야 돼 이제
전 대변인 하세요. 뭐 홍보위원장 너무 길잖아요.
뭐 줄여서 할 말 없어?
전대 전당대회 준말 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박낭인
낭인 박
이름 불러주세요.
낭박 합시다 그럼 낭박 낭박 좋네.
낭박
낭인 박 낭박 그 민주당이 아직 미련이 있어요?
제가요?
희망은 없을 테고
그럼요.
미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왜?
그 고려가 망해도 석가리 세 개는 빼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기대를 담기에는 깨진 쪽박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할 다른 쪽박도 없는 상황이고요. 쪽박 깨졌을 때 청테이프를 붙여서라도 이렇게 국민적인 기대라고 하는 동량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를 해낼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쪽박 가지고서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지 않는 앞으로 6개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건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건데 그걸 안 한다는 전제에서 쪽박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말이 돼?
아니 130석.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130석 정말 많은 숫자라고 보고요.
아, 130석 있으면 뭐예요?
탄핵 이후에 그 뭐야 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도 한 124석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떤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박근혜가 이끌던 한나라당 만도 못한 결기 그때 한나라당 만도 못한 뭐 야당으로서의 태도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역시 뭐 무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124, 130 이 숫자면 얼마든지 존재감을 가지고 국민적 기대를 모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점에서는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예.
진짜로?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바보 아니야?
미련해.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죠.
많이 미련한데? 어떡하려고?
아, 끝까지 해봐야죠. 저는 여기 와서 도전하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사이 동안에 뭐 가능성도 봤고 좌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진보정당에서 여기 올 때 각오나 계획은 여전히 뭐 아직 서슬 팔았습니다.
그냥 나폴레옹처럼 해.
이산이 아닌 게
벽이. 이산이 아닌 게 벽으로.
그건 나폴레옹이니까.
박폴레옹.
저는 그래요. 뭐 여전히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재편되고 그 야권이 국민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개가 다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포기할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누가 하냐 말이에요.
박영선 비대위원장님께서?
아이 진짜 가시.
아니 지금 어쨌든 이제 당권을 쥐고 역할을 하셔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네. 그 알아주는 전략가잖아요.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낭박이.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재건될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당이 말고 뭐 전망 이런 거 말고.
일단 해선 안 되는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 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그저께 기자 간담회 열어가지고 혁신하겠다. 그다음에 혁신 국민 공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구성의 방침은 이렇게 하겠다. 언제쯤 구성하겠다. 그리고 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깜짝 놀랐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혁신의 제일 과제인 것처럼 저 앞에 놓는 거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시선 끌기 용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속임 하는 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기득권 내려놓기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기득권을 내려놔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뭐 뭐를 하든 간에 그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위원장들 중심으로 그들한테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하는 건 뻔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기본을 하는 건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곰이 사람이 되는데도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남기려고 그러고 조급하게 뭘 제도를 하나 바꾸고 도입하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물론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안했던 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혹은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과거 민주당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혁신의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만 주장한 게 아니고 전략 공천도 자제하겠다. 배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심각하죠.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한다.
이제 뭐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을 맡겼으니까 잘해주길 그러니까 기대합니다만
이 방에 우리가 지금 이 앉아 있는 스튜디오처럼 사방이 밀폐돼 있어요. 어? 이 안에는 바깥에 공기가 못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흐름이 생기나냐 이 말이에요. 밀폐돼 있는데. 그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근데 문을 안 열고 있잖아요. 문을 더 치고 있잖아요. 지금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130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근데 없어지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진
그러니까
않잖아요.
안 없어지니까 문제지. 그러나
죽기도 어렵죠.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대놓고도 주장을 해봤는데 아직 그거를 공식적으로 접은 단계인지는 저는 아직 뭐 이론적으로 확신이 안 서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정례미가 다 떨어졌어요. 완벽하게 정례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시 이른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1년에 이렇게 수순을 밟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이제는 뭐 정 떨어지는 정도가 아닌가 미워요.
공감은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게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사람들을 쭉 이렇게 만나고 다니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쭉 만나고 다니니까 과거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열심히 했던 분들이 730 결과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민주운동의 결과로 10년 집권이라는 게 있었고 그 10년 집권은 저는 뭐 좀 민색하게 평가하긴 합니다만 나름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또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에는 지금의 진영들 갖고나 지금의 이 편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하나의 선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요란 뜬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프로치, 접근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는 민주당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야권 전체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새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 우리 박용진 선수에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 정당.
네, 예.
그 말을 끝내면 다들 공감해요. 뭔지도 모르잖아. 실체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만 만들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저기 저 난리 나기 전에는 난리가 났다로부터 시작을 하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안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패배 노선이에요. 결국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그 설전을 모래로 놓고 하면서 아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못 참고 내질렀던 말이 뭐냐면 새누리당은 이긴 기쁨을 감추기 위해서 표정관리를 하는데 민주당도 표정관리하고 있다. 괜히 위기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거야. 별로 위기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또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제1야당이 자기 표를 갈아먹을 군소정당이 없지 않느냐. 안철수는 이미 제거됐고 정의당 뭐 통합진보당 뭐 표 갈라먹는 거 별로 의미 없고. 그럼 지금 사실상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다.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 해볼 만할 거다. 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성사리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130명이 겁먹고 있다? 사기다. 완전히 위장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소리겠다. 근데.
아, 위기가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네.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내가 볼 때 최소한 위기의식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라는 세력이 바깥에 있을 때는 야권 분열이기 때문에 표를 상당히 뺏어가면 떨어지니까. 근데 없어져 버렸죠. 해소돼 버렸잖아요. 태풍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안풍이 사라져 버렸고. 군소정당,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 의미 없는 세력으로 지금 사실상 전락했고. 표를 떼갈 세력이 없는데 겁먹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 계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위기인 것처럼 말이야 모여 앉아있는데 결국 선택한 게 자기들 질서에서 만들어낸 박영선 원내대표다. 이거. 박영선 원내대표 개인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랑도 친하지만 원내대표 때가 됐다는 사람은 뭐예요? 당내 질서에서 다수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내 현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슨 가자라는 담합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희망이 나오냐 이거예요. 게다가 첫 일성이 전략공천 배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자. 제도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갈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 배지들 그래, 기득권 그렇지. 다 주겠,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흔히들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박대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04년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영선 비대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확연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론 집에 300년의 이 파워, 뭐, 내공 대단하다. 그때 최대 위기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쿠데타 성질 못 버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고 국민들이 거의 그 이제 거의 생내장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그 당시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싹 다 이선 후퇴. 이선이 아니죠. 여의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대권을 다 박근혜, 그 당시 박근혜는 비주류였거든요. 비주류에게 다 주고.
대표?
네, 네가 이걸 살려라라고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몰아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도 옮기고 천안연수원도 팔아버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하나 판다고 그래봐 난리 날 거예요. 각 개파에서 한마디씩 거기에는 누구의 뭐가 어려있는 거다 이러면서 못하게 할 건데 그냥 다 전격적으로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 뭐 저 디도스 뭐 돈봉투 이것 때문에 난리 나고 나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또 맡았을 때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꿀 때 그때도 현 살아있는 권력인 친이계가 모든 권한을 다 공천 권한까지 다 해서 넘겨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가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이선 퇴진을 할 중진들이 있는가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그 하위 20%.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일단 뭐 신념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도입했었던 하위 20%의 국회의원은 내가 날리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선해라. 어? 혹은 나머지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결기도 지금 사실은 없고 조건도 안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세요?
시원찮단 얘기인가 봐.
과거의 박과 현재의 박이 각각 이름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상황은 똑같으나 결과에서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박 대 박이라는 게 뭐 하나의 프레임이라 그러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또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때 박근혜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자꾸 이렇게 환기시키고 뭐 호명해내는 기억을 호명해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상황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진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 거죠. 보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려가 뭐 망해도 뭐 숟갈이나 남아있잖아. 근데 보수는 어떻게 했어든 현실의 지배 세력이에요. 다수 아니에요. 자본주의 이상 그렇잖아요. 근데 진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마이너리티인데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하면 메저리티를 만들 거냐 다수파를 만들 거냐 고민할 때는 단순히 이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내려놓느냐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나는 안 풀린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게 누적돼 있잖아요. 새누리당은 집권하다가 깨지고 나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여기는 대선 두 번 지고 총선 두 번 졌으면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면 없어지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130석이라는 거대 야당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에 그만한 힘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넌센스라고 봐요. 뭐 개혁을 힘으로 합니까? 이 위기의식을 얼마나 공유해서 대중적 에너지를 동원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 밀폐되어 있으니까 바깥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 이러면 국악을 깨는 거잖아.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고 전략공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우리 퇴근길에서 인터뷰하면서 물어봐. 그러면 인적쇄신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50몇 개로 권역별을 쪼개면 몇 개씩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작잖아요. 그죠?
작죠.
근데 그랬더니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의원 총수를 늘릴 거냐 지역구를 줄일 거냐 그랬더니 지역구를 줄이겠다 이러더라고. 이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역구 줄여서 비례대표 늘리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전략적으로 검토된 얘기 같지는 않더라 이거야,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건데.
평소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자기 비전이나 전략을 평소에 쭉 갖고 있던 정치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의 정치도 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딱 자기가 그 책임을 맡았을 때는 줄줄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실 또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건데 없었던 거죠. 생각이.
제가 아직 이게 철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늑다리들 가라. 좀. 나 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인적쇄신 하겠다. 나 출마 안 해도 좋다.
그렇죠.
그러면서 진로 결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해야지 혁신이 되는 거지. 그 다음날 행보가 뭔지 알아요? 28사당 갔어요. 대표 행보를 하고 있어. 이미지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라는 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현장 검증 가가지고 화이팅 하면서 웃고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웃는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웃고 있는 게 미친놈들 아니야?
그게 또 왜 가서 웃었어요? 또?
28사당 현장 가본다고 가가지고 국방위 위원들이 가서 기념 촬영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화이팅 했다는 거 아니야?
논란의 대상이
그게 진짜 논란의 대상이야 그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뇌구조가 이상한 거야. 그 사리분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그게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행태고 쇼를 해도 좀 더 좀 진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중치 못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다 웃은 건 아니야. 한두 사람 그래도 안 웃고 있더라고.
위기감이 없는 거야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2016년 총선이 그렇게 힘들다고 안 본다니까요.
이상한 게 또 10년 주기설 이런 게 무슨 그 미신 비슷하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
10년 주기설이야.
아니 근데 그것도
대충 해도 너무
여기가 좀 잘 했을 때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제 8년 주기설은 뭐 거의 정설이니까. 근데 거기도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자기 할 것들을 했을 때 이게 8년 주기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실제 8년 주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 요번에도 지금 민주당이 이제 8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뭐냐면 이제 열심히 이제 또 대선 향해서 가는 거야.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주기가 맞는 거지. 무슨 제가 그래서 썼어요. 정치에는 법칙이라는 게 없다. 정치에는 의지만 있는 거다.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실현되는 거지. 그냥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법칙 그런 거 없다. 10년 주기 이런 거. 딱 정치는 뭐가 있느냐? 규범하고 예의만 있어. 의전.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은. 법칙은 없어.
예를 들면 10년 주기설도 말이요.
아니 제가 그걸 주장한다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내부에 그런 게 있다고 왜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니 10년 주기설이라는 것도 한 두세 번 이쪽이 10년씩 해봤으면.
그렇죠.
저쪽이 10년하고 이쪽이 10년하고 저쪽이 10년하고 이쪽이 10년하고 한 두세 번 사이클이 돌아서는 모르겠는데 딱 한 번 10년 집권해봤는데 무슨 주기설이야.
미신 승배자 그냥 미신 승배자
얘기하고 있어. 사이클이 아닌데
정치학에서는 보통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이게 패턴이고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 번 이상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지금 탈락 한 번 가지고
영국의 노동당도 야당할 때 18년 한 적 있잖아.
18년 했죠, 18년.
그럼요.
아, 그 선진국에 있는 정당들도 네. 야당할 때 끔찍하게 하는데. 아,
미국의 저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20년 넘게 아, 막 이랬었죠.
우리가 쫄쫄. 네, 네, 쫄쫄.
그럼 여기는 뭐 10년이면 무조건 바뀐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까.
네. 기본적으로 인적쇄신을 해야 돼. 뭐냐면 정치 지능과 이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 예. 만나봐서도 이렇게 느끼지만 여기에서 뭐 머리가 나쁘거나 IQ가 나쁘거나 뭐 커리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 철학이나 자기의 방안을 끊임없이 고생 그 고민해가지고 무슨 상황이 나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사면서 탁 대우를 꾸려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그 정상적인 모르겠어. 내가 아직도 지금 아까 철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내가
철이 정치, 없다?
정치를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막 그 이런 선거 치고 나면 대표 물러나고 이랬으면 여기저기서 말이야 누구도 책임져라 누구도 물러나라 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나 필요하면 내가 국회는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뭐 맡겨달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온통 사방에서 막 들끓고 말이야 이러면서 에너지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아주 소모수하잖아 그냥 무슨 공식이 있는 것처럼 딱 나오잖아 사퇴하면 비대위 비대위는 또 의총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추인해가지고 또 뭐 적당히 뭐 딱히 뻔한 거 아니야 이대근 선배가 칼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제 선수 지역 나이 안배해가지고 비대위 잘 구성하고 네.
어? 아마 내부 인사로만 하게 될 거예요
아, 외부는 없어 또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누가 하려고 그래
누가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제가 그 빅텐트가 아니라 빅리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확 질서를 털어버리고 정의당하고 통합하자. 지금 통합해서 뭐해.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정의당 질서도 아니고 민주당 질서도 아닌 다른 시민들과 함께하는 뭔가 좀 실천단을 꾸리고 여기에서
지금 통합이야. 무슨 통합이야.
비전을 지금 뭐 만들어내고 이런 단위를 새로 꾸려가지고 가겠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시기에 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하고 또 뭐 당 정의당 데려오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이수식에 맡겨 좀 우리가 해주겠다 그랬거든 계획을 확실하게 혁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답이 없죠
들은 척도 안 하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그냥 저기 서생들이에요
이수식인 거죠
그냥 이수식이야 이수식.
쓰고버리는
네, 쓰고버리는
제목을 바꿀까
뭘로
어? 망나니의 칼로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망나니하고 비슷해 어?
망나니의 칼로 그냥 해서 어? 질러버릴까
이름 바꾼다고 다 잘 되면.
그렇네, 또, 그것도.
그러네. 그래, 그건 바꾸지 말자, 그러면. 그럼 이수시계를 진짜 뭔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찌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 제일 그, 제일 이수시계로 찔러 죽이는 게 제일.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다가 안 되면 찔러놓고 기다려야지, 뭐, 그치?
예.
나 아직도 뭐, 민원 있어?
아 그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죠.
몸 담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깨봐, 한번.
그래서 만들지도 못했는데 깨는 것부터 저한테 가르치라고.
안 되네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저
깃발
전 홍보위원장이 뭐 깃발은 좀 이따 들어도 되고 뭐냐면 선배들 있잖아요. 좀 좋은 정치인이든 무슨 좋은 시민사회에 또 이 조력할 수 있는 분들이든 막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거야. 이따 1시 반에도 만나면서 새로운 실험을 하자 다시 이를 그래서 좀 이런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야? 그냥
방송국 관계자 만나는 거 아니야 프로그램 달라고
중요하죠
똑같아 지금 민주당은 저 세월호 참사처럼 가만히 있으라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될 당이 아니잖아요 빨리 저 뛰쳐 나와가지고 바닷물로 뛰어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
자기들은 자기들 식구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당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거기는
우리 알아서 하겠다 이거야. 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저쪽에다 대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돼.
근데 정말 차갑죠. 그 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이 신뢰와 애정이요. 완전히 식어서.
아니, 조롱의 대상이라니까.
정말 차갑더라고요.
조롱의 대상이라니까.
아니, 진짜 그런 얘기도 나오느라니까요. 아유, 그냥 이제 새누리당 지지할래요. 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결절점이 있거든 정치에서 네. 확 지지 정당 바꿔버리는 이게 스윙 보토가 아니라 아예 바꿔버리는
큰 버전이지.
그건. 어 근데 그게 나타나는 수 있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변
모임에 갔는데
주변 분들 저 얘기 들으니까
시비로 노래하신 분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민주당 계획하느니 새누리당 바꾸는 게 더 쉽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요즘 진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시민운동한 사람 사이에.
아, 전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토론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서 정치를 좋게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을 더 좋게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한번 비교해보자.
개혁 후보 세우는 거지.
새누리당, 제가 뭐 늘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의 가장 큰 차이. 저기는 허는 척이라도 하고 여기는 허는 척도 안 한다. 아이를 키우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아들이 둘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가 화가 났어. 애들이 막 책을 막 그냥 거실 바닥에다 막 흐트러트러 놓고 책을 보니까 이거 안 치워! 그러는데 한 놈은 그래서 치우는 척이라도 하고 막 한 놈은 듣는 척, 마는 척.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도 알아. 이게 하는 척인 걸. 그리고 공부하는 척이고 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는 척을 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기분이라도 나는데.
그리고 또 같이 치게 돼. 이렇게 이렇게 치워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매를 벌어 한 놈은. 그렇지. 보면요. 근데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안타까운 게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 지난 그 6.4 지방선거 때 본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화났고 그 새누리당에게도 화가 많이 났지만 우리한테도 화가 났다고 하는 건 선거 결과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후다다닥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러는 거지. 엄마 쟤네 엄마 형 좀 보세요. 뭐 안 치워요. 뭐 엄마 형 좀 보세요. 코파요.
지금 형이 안 치우나 보다.
이런 구조로.
지도 잘할 때 안 치웠어.
이런 구조로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화가 더 나는 거지. 국민들이 볼 때 뭐 인사 참사 보세요. 저 문제 많아요. 이렇게 저쪽에만 얘기를 하지.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인사 참사에 뭐 새정치민주연합판이 뭐 공천 활극 벌어지고 이거 보면서 다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새누리당은 요새 저기 그 저 뭐죠 그 저 갑자기 왜 이래 그 저기 이순신 장군 영화 그 저
명량
생각 안 나. 근데 거기 그 새누리당은 그걸 하는 거예요. 생척사 사척생이야. 살아있는 척하면 죽고
생척사야?
죽어있는 척하면 산다. 거긴 죽어있는 척하다가
생척이 아니고 생척.
이 새정년은 민주당은 사즉생 생즉사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척이라도 배워라. 그렇지.
김병준 참여정부 때 교육부총리 네. 네. 며칠 하던 정책실장 하신
논문으로 예.
이번 선거 패배에 관해서 진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이다 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네.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4.0 책 쓴 사람 있잖아요. 네. 칼레츠키. 그 책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사놓고 아직 못 봤는데 진보 개혁 쪽에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익숙한 곳, 즉 보수 쪽을 향한다.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는 이런 거죠. 열망을 키워주는 걸 못 해줄 때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보수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이기기 위한 거는 보수가 하는 해법보다는 조금 달라야 될 거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라서 저는 그래서 선거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선거 진 이후에 대응하는 거는 그 당의 역량을 보여주는 건데 미천이 드러나는 건데 정말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편이에요. 위기는 패배 자체가 아니라 그 패배 이후에 그렇죠. 대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보면 여기는 맨날 그 진 다음에 이 태도나 이 모습들이 영, 꽝.
너무 패배에 익숙해져서 그럴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승패에 관심이 없어. 자기 그냥 지위의 보존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
국회의원들 자기 이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 DNA만 있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부인을 못하니 답답한.
남편을 해. 왜 부인을 하려고 그래.
야, 간만에 쓰려고 쫓아 나왔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저 김병진 교수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영국 노동당 18년 동안 야당 생활 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 노동당 저기 보수당이 나쁜 거 안다. 우리들 괴롭혔고 복지 뺏어가고 나쁜 놈인 줄 아는데 도대체 노동당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신이었죠.
나쁜 놈과 믿을 수 없는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나쁜 놈은 아, 이 정도의 나쁜 짓을 할 거야라고 각오를 하고 살지만
그렇죠.
저거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인 신뢰일커녕 뭔가 걱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표를 주기도 겁나고 신뢰를 하기도 뭔가 부족하고 이게 이제 무관심 혹은 뭐 버림, 개척 대상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아직도 미련 있어?
저는 계속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밑에서 뭘 좀 하라니까. 이게 지금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하지만 물밑에서 뭔가.
많이 만나봐요. 제가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민주당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빵 셔틀 시켰다 그러더라고. 나 그 말 듣고 야구 재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빵 셔틀 시켰다는 거야 안철수 민주당이. 사실 그 곤방을 만들어버렸잖아. 그 밖에서 멀쩡하게 인기 1등하던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4개월 만에 거의 패잔병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어? 그 원래 사실은 그것도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
그나마 저 안희정 지사가 좀 얘기를 했더만 저기 그 안철수 어 저 전 대표를 그렇게 막 그냥
나는 그게 추도사 같아.
어 요새 완전히 그 이 감수성이 확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확 한마디 한마디가 막 본질을 그냥 팍팍팍
찔러버리네. 아니 선배가 뭐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난 결과적으로 난 그렇게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도합니다.
님은 갔습니다.
썩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석한 것 중에 제가 또 깜짝 놀래.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순천 곡성이 과연 탈지역주의 선택을 한 거냐. 저는 그 양반은 그러더라고. 가장 지독한 지역주의 선택을 한 거다. 니들이 말이야 우리를 주인으로 생각 안 하고 뭐 감히 뭐 니들이 나가서 뭐 엄한 선택해? 야, 우리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해. 꼼짝마. 정신 차려, 이놈들아. 이런 메시지를 던지라는 거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지역주의적 선택이다. 응? 지역주의에 가장 민감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의라는 게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게 지역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한 통찰이 있는 얘기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전략적 지역주의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의의 발현이지.
그렇죠.
지역주의가 이게 약화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 진보 정당에서 저하고 같이 당으로 넘어온 당직자가 한 명 있어요. 순천으로 이제 지역 조사를 다녀오고 나서, 아니, 그 양반이 뭐 민주당 생활 저랑 비슷하게 한 2년 6개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하룬가를 순천 지역을 딱 현지 조사를 갔다 오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야. 넘어갔다는 거야. 그게 이미 한 달 전이니까 선거일 기준으로 한 달 전쯤이에요. 근데 그 보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었어요.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게 위험하고 저게 위험하고 이게 쭉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패배의 원인은 내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정현 선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고 선거 마케팅도 대단히 잘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 이전에도 선거 마케팅을 잘했던 그 상대 지역이 침투했던 사람들, 들어가서 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겼느냐. 그거는 패배 이유가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결과가 나올까. 뭐 늘 우리한테 경고는 왔었는데 우리를 버린 적은 없어. 라고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했었던 건 없었는가. 이거 돌이켜 봐야 돼요.
저도 그 분이 이제 홍 뭐시기요?
아니요.
네. 아니, 그 순천에 많이 다녀온 분들이 꽤 있네요. 파견 가가지고 막.
아니, 저도 이제. 사실은 방송에서 민주당이 순천 구성 이길 거다라고 봤어요. 저는 뭐 어리에 찍을 때 되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난 이 순천과 곡성의 소지역주의를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이 뭐 8배인가 9배 정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하나. 나는 호남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지 싫어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분신을 찍겠다?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예측을 했던 건 사실인데, 패배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거는 뭐, 그건 진리 아니에요.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명량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전 봤습니다.
명량 네. 보면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해요. 네. 그러니까 아군의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적군의 두려움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왜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거야. 적군이 워낙 졌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저기에 뭐 330척인가 배가 있었지만 다 달려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루지만가 뭐 이상한 네. 놈 그 유성룡 그
친구만 이제
유성룡이 누구야? 유성룡 맞죠?
유성 맞습니다.
유성룡 그 친구가 이제 역한 그가 막 나와서 이제 붙고 막 깨질 때 안 도와줘버리거든요. 네. 그쪽도 사실은 분열이 된 거야, 사실은. 걔가 또 처신이 또 개판이더만. 그래서 이렇게 막 깔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도와주는 거야. 그쪽 아군들이, 일본 아군들이 안 도와줘서 혼자 이렇게 이수신한테 박살나서 이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를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내던데 제가 놀란 거는 결국 저쪽도 두려움 때문에 분열이 됐다는 거야. 그잖아. 이게 두려움을 가지면 분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순신은 아군을 결집시켰잖아요. 그죠?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때로는 또 뭐 설득하고 이러면서 결집을 시켜내는 거. 그게 이제 리더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본입니다.
근데, 예. 근데 이쪽이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이쪽이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를 한번 걸어보자. 이게 총선 뭐 뺏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면 총선도 이겨야 되지만 대선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려면 큰 그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갖고 전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속된 말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 올인하는 것 중에 내 배지를 던지려면 나 던지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볼 때도 자, 정말 쟤들은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싸움은 기술 싸움인데 다 남쪽 엎드려 있잖아요. 다 남쪽 엎드려 가지고 자기 배지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구도 건드리면 안 돼. 누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개혁하자. 개혁이 됩니까? 정치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개껍데기나 먹으러 가겠죠. 이제 개혁이라, 개혁이라 그런 게 개껍데기.
비슷한 영화 얘기 하나 더. 그, 엘라의 계곡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뭐 거의 본 사람이 없는 영화긴 하죠. 근데 뭐, 영화평론가 중에 김세윤이라는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제가 거의 보는데, 엘라의 계곡이 어디냐면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 계곡이 엘라의 계곡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그 군대에서 의문사한 자기 아들의 죽음 과정을 이렇게 쭉 추적하는데요. 거대한 국가 권력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꼬맹이 자기를 도와준 형사가 여형사인데 그 아들을 재우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엘라의 계곡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다윗은 그 괴물을 보지 않고 자기 내부의 두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신데 저는 아직 명량을 안 봐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승리한다. 나도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얘기겠죠. 나도 그래서 이 진실을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우리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 같은 건데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걱정 이런 것들을 외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그래서 마치 이제 뭐 휴가 갔다 와서 이런 표현 씁니다만 바닷가 어두운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폭죽을 치익 하늘로 올리면 다들 그것만 봐요 그 어두운 바닷가에 폐자재가 막 쓰레기처럼 몰려오는 건 안 보고 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탁 올리니까 다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정말 많은 혁신의 과제들 내부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두운 바닷가에 밀려온 이런 쓰레기 더미처럼 이렇게 많은 이걸 치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5개월, 6개월 맡은 동안에 요거 하나 딱 해냈다라고 하는 성과물로 챙겨가려고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이 혁신, 뭐, 국민공감 혁신 비대위도 그 결과가 대단히 뭐 비관적이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에서 참 죄송하긴 한데 내부의 두려움과 내부의 과제를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미련 있어?
저에게 제 말에 애정이 뚝뚝 묻어나지 않나요?
오늘 말복이네 말복.
갑자기 왜?
진짜 개껍데기 먹으러 가겠네.
오늘 추운 아니야?
입추.
말복 입추.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또 제 생각입니다. 제가 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정말 뭐랄까 이렇게 정이 떨어진 건 뭐냐면 권은인 의원을 국방위로 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왠지 이름은 잘 어울려. 권은이라는 이름이 국방위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왠지. 그 사람이 지난 지도부가 했던, 어떻게 했던 그 사람이 정치인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천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살려주는 게 공당으로서 예의고
그게 또 명분이었고 아니에요. 전략 공천아.
근데 그걸 그분을 국방에다 갖다 놓는 거는 뭐냐 이거 도대체. 네.
아니 무슨 피해가자라는 거였겠네요. 보니까 여기 또 무슨 저
쟤들이 1년간 떠들었던 일인데 그걸 피해가? 나 정말.
근데 역으로요. 지난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 저는 권은희 공천에서 애초부터 처음에 솔랑솔랑 얘기 나올 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긴 한데 어쨌거나 공천을 했으면 전면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전략이지. 근데 전면에 안 세우고 어려움을 뚫고 그 논란 끝에 공천을 해놓고 뒤로 숨기기 바쁘더라고요. 저쪽에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려면 무엇하려고 그런 공천을 했느냐. 근데 지금은 또 그 이번 저 국정원 관련한 수사 당연히 안행위로 가야죠. 근데 그리 안 가고 국방위로 갖다 놨다 뭐 배치시킨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등에도 숨기고 전쟁 끝나고 나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눈에 안 띄는 데에다가 이렇게 군대말로 짱 박아놓는
완전히 두려움에 쩔었구나.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연속으로
또 공격하고 뭐 할까 봐 그냥 또 숨기고 또 숨기고
다음 총선에 공천도 안 줄 것 같아.
누구한테요?
권은희 의원한테. 죽였어요? 저렇게 쉬쉬하는데?
이럴 땐 권은희 의원은 그럼 빨리 탈당하고 새로운 시민과 함께 자기는 하겠다. 어이가 없다. 나 이러고도 나와야겠네요.
아니 나올 사람 있잖아 여기에. 미련.
아, 그럼 우리 이제 호가 미련이야? 미련 박용진? 어?
아니 깃발 들라니까 그러면.
비련이다 비련. 그
깃발 안에 모일 사람 많아.
미련한 깃발 들으라고요?
아니지. 발랄한 깃발. 어? 혁명도 유쾌하게 하라는 거 있잖아. 그런 시도 있잖아.
아, 그, 저, 로렌스, DH 그래. 로렌스 있잖아요. DH 로렌스. 혁명은, 그, 노동, 뭐, 이런 일을 얘기하지 말고 지겹게 노동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춤, 뭐, 기쁨, 아, 이런 얘기가 유쾌한 혁명하자, 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 바꿔야지, 진짜.
아니,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그, 결단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매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또 만약에 그런 걸 시도했다가 헛수고가 되면 그런 걸 시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상처받겠느냐 또는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또 절망하는 사람들 이른바 열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이 끊임없는 반복 패턴을 또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 한켠에 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계산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독립운동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저 혼자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정치 평론하는 놈이 뭐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할 건 아닙니다만, 과연 이 세상을 바꾸는 현실적인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민주당을 중심에 놓고 싫어도 그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덩치 비중 때문에 인정해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접근법이 전략적으로 지금 맞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그래서. 네. 쭉 사람들 만나서 정치 좀 알고 학자들 이렇게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직접 정치를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고민에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야 이철이 평론 그만하고 야 네가 해 네가 나서 임마 이러더라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너?
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생계형인데요? 생계형 평론가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웃었는데, 글쎄요. 그런, 지금 이게 또 선거 직후니까 또 이런 열정들이 있을지 모르죠. 조금 더 지나버리면 또 사람들이 또 둔감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좀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뭐 저는 박용진 전 대변인이 이번에 공천 안 받은 거는 신의 한 수다. 나가서 안 떨어진 게 어디냐.
감옥에 갈 때마다 꼭 보는 책이 시간이 많으니까 삼국지였는데요. 이문열 평역한 이번에 사표 던지고
또 삼국지
다시 예, 다시 삼국지를 쥐었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이문열 삼국지 보지 말고 딴 거 봐.
그래. 아니 뭐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뭐 관우가 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가지고 오게 다 멋있는 장면이잖아. 근데 이런 거 이제 별로고.
아, 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별로였는데.
아, 그래요? 이게 뭐가 보이느냐면 조조가요. 조조가 이 그 어떤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겠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 나라, 한실에 대한, 한 나라 왕실, 왕실 형실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 번을 갔더라고요. 황건적에 난 때도 긴가민가하면서도 하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대의. 십상시인 안에서도 한 황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의. 타도동탁 깃발 들고 나갔을 때에도 한 황실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타도동탁 그 의군들이 모이고 나서 12제후가 모이고 나서 흩어지면서 끝났구나. 이게 이미 대의가 아니라 힘이 대의인 때가 왔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딱 깃발을 들, 마음속에 깃발을 들더라는 거죠. 그런 고민의 과정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60년 전통, 제1야당 130석, 이러한 현실적인 힘과 물리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끌고 가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최 소장님이 뭔가 다른 걸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정몽주 하지 말고 정도전 해.
정몽주?
정몽주.
정몽주.
그러네.
정도전 해.
그 얘기는 내가 종철이한테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아니 뭐 당신이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뭐 호용식 한 것도 아니잖아. 맨날 서른만 받았잖아. 공천도 안 주고 말이야. 부려먹기만 부려먹고. 응? 결정적일 때 말이야. 공천도 안 주고. 그지?
서자가 그렇죠. 뭐.
아니 그 서자가 원래 혁명하고 붕괴하는 거야. 그렇지. 그 길동이 형 봐. 그러니까 이제 나서야지. 뭘 자꾸 뭐 불러주지도 않는데 호용호제를 허해 주십시오. 뭐 이러고 앉아 있냐 말이지.
아니 그까지는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그까지는 해보고 그, 나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해본 거야.
내가 해봤으니
이제 다 뭐 사실은 저 아버지도 호용 막 이러면서 가만히 듣다가 결국은 떠나라는 거를 떠난다라는 걸 묵인해 주잖아. 그러니까 네 가라 이제 결국 그거잖아. 가야지 이제는.
두 분은 무슨 오늘 저보다 먼저 모이셔서 무슨 모의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뭘 진도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우리 지금 분위기가 아,
진도가 계속 나갔구나.
그럼. 아.
자꾸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뭐 어쨌든
민주당 브레이커들이야.
작당 모의를 하려도 사람들을 모아야죠.
어 그렇죠. 근데
작당이니까 무리를 좀 모아봐야죠.
아 일단 미망에서 깨어나야 된다니까.
그렇지. 네? 허의식 이런 거 깨버려야 돼. 돼. 네. 허의식 이런 거. 네 이순신 그런 것도 느꼈어요. 명량을 보면서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배가 더 많았으면. 예,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실제 있습니다. 그, 뭐, 이, 저, 들었던 기억이 이제 영화 보면서 났는데 거북선 타잖아요. 불타버리잖아요. 그 실제로 위장이잖아요. 일부러 예, 위장이라고 위장.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위장.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남은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러 나가는 거지. 자꾸 뭘, 뭐에 기대려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뭐, 그 불태울 거 있으면 빨리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와, 이제.
아니, 여기는 원래 구선도 없었어. 거북선도 없었어요.
없어요.
뭐 있었어?
여기 이순신도 없는데 뭐예요. 이순신이 있어, 정도전이 있어, 아, 무슨 여기.
여기 맨날 탄핵하는 게 있잖아, 우리.
지금 정몽주 저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 그 기자회견 뭐 읽어보니까 잘 썼더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의원.
손학규.
손학규, 안철수. 딱 네 명을, 다섯 명을 거론했더라고. 근데 저는 대통령을 뭐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고, 또 선대위나 인수위 때 노무현 대통령을 또 모셨던 사람이니까 난 그 두 분에 대한 뭐 존경심이라는 거는
그죠.
누구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좀 제발 난 김대중 노무현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딛고 올라가야지 이제.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
그럼 좋아할 줄 알고.
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새로운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과거를 파먹으면 뭐해?
그렇죠.
망한 집구석에서
그러니까 우리 진보가 아니야.
조부 때는 만석군 부자였다 이런 얘기 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진보인데 여기는 영 아니에요 분명히
아직도 미련 있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박용진 저기 끌어내기 특별 방송
준비가 되면 포양을 그러니까 띄워 올릴 테니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이순신이 되어보겠다
무슨 이순신
단 12척의 배로 한번 엎어보겠다 이거야?
130척이라니까
너무 많어. 좀 태워. 태워버려 거기 좀. 어? 딱 12척 남겨놓고 다 태워버려. 아무튼 결단의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보 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새민련 안에도 결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좀 새로운 그 명량해전에서도 봐요. 백성들 결국 이 이제 을이 그러나 충인데 충이 결국 백성을 향해 가야 된다. 민중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이순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천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가 민중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는 짓을 하면
안 봤으니까 뭐 말을 못.
아, 안 봤다 그랬나?
아니, 아직 못 봤어요.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제가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건 아니야.
저는 레미제라블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명량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막 이 저 힐링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저 또 보려고 그래.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그 말이 너무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열두척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사 의리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리는 충이고 충은 백성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게 힐링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인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변호인의 그렇죠. 사극 버전이다.
아니,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낮게 봤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내가 죽어야지.
네, 마지막.
자기를 던지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정말 철두철미한 전략가거든요. 다 냉철하게 따져서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나서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12척인데 330척이랑 붙는 그림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 물러설 수는 없고. 여기가 뚫리면 뭐 조선 강토가 이른바 초토화되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울돌목 거기서 혼자 딱 대장선 타고 버티거든. 그러면서 이제 막 쟤들 막는 거야. 그러면서 막았어 일단. 근데 그 뒤에 밀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야. 자기가 여기까지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다. 내가 그리면 그림은 여기까지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나타나서 막 그 배를
우리의
밀려가는 그쵸. 배를 끌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칭 전략가라고 하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머릿속에 그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결국 믿을 거는 백성을 믿고 가는 거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림을 그려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순신이 진짜 전략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우리도 갈 길은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진보가 가진 환상이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선거는 과학이니 뭐 있다고 소리나 하면서 말이야.
그게 제가 썼어요. 네? 포션뷰에.
네.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의지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뭐 옛날처럼 이제 진보 이런 거 깃발 들고 하지 말고 구린배 움켜쥐고 막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정당 하지 말고 가뿐하게 한번 유쾌하게 한번 잔치 한번 벌여보고 안 되면 손 털고 아닌가벼 그리고 다른 일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 어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괜히 너무 방송하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고 그러는지 말고 저기 목수 저기 그 목공도 좀 배워놓고 정치 딱 그만두면. 저는 목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 스토리가 되고 또 민심을 사는 하나의 자기의 그 연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공이 그거 아니야? 카트가 하던 거 아니야? 무슨 스타트인가 그게 제가.
네. 갑자기 왜?
아, 집재도 되잖아.
네. 지미 카트는 이제 그 집재였고 댕기는 그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제가 보면 원래 그냥 남부의 땅콩.
아니 원래 이제 원래는 이제 땅콩 장사였다는 거고 남부 사람들은 또 이제 다 이렇게 저 집도 질 줄 알고 이러는 거지만.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준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어딨어?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저기 뭐 정의당 통합해라 막 요새 언론들 왜 이렇게 자꾸 그 통합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올 게 뭐 있다고. 근데 막 요새 기자들 전화해가지고 막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좀, 아, 난 빅텐트 아니라 빅리그다 이런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티꺼운 듯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우리 얘기했잖아. 대한민국 정치를, 정치부 기자들이 한다니까. 그런 아젠다들 야권의 혁신의 과제를 무슨 통합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 네.
그런
중에 딴 게 없으면요, 그리 가요.
노회찬 선배가 그 얘기한 게 맞다 봐요. 진짜 혁신할 생각이 있으면, 명분을 가지고 나와라. 나와서 새롭게 만들자. 그러면 여기 나도 정의당 나갈 테니까.
그 선배도 좀 하시라 그러죠.
예?
그 선배도.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내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결단. 그래서 결단의 동맹이라고 하는 거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거 나와서 새로 만들어.
일단 볼까? 나오시라 그래.
일단.
참 먹고 가. 용진이도 나올 것 같아.
여튼 가장 후진 그림이죠.
뭐가요? 통합하는 거?
오픈 프라이머리 플러스.
뭐 통합 뭐
그냥 그저 그런 통합.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진짜 최악의 그림.
진짜 정말 저는
오답지. 이게요. 저는 그런 식으로 네?
아니, 가장 현실화될
김무성 대표가 또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당에서 대충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안 자르고 야 너 그만해라 이러면 나가주잖아.
그렇죠. 뭐 다른 데서
우리는 많은데. 조정이 안 되잖아. 야 그만해라 그러면 왜 나 뭐 그만하라 그러냐고 그만 팔을 크게 벌리잖아. 그러니까 뭐 자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픈 프라임을 했는데 또 썸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2006년에 중간 선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저 하원의장 하던 여자 그 누구죠? 여자 아, 하원의장 있잖아. 페일린 네. 아니다. 페일린 아니, 아니지.
그 저 대통령으로 그 갔던 여자고 저기 아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곱게 생기신 예, 분. 예쁘게.
그래 그 양반이
아름다운 좌파.
그 선거를 이제 하원의장이니까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그 우리 말로 하면 선대본부장을 시키는 게 이마뉴엘이에요. 비서실장을 나 지금 시카고 시장 이마뉴엘인데. 그 책에 좀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물갈이를 해야 되겠는 거야. 응? 그래서 서른 몇 명인가 지역을 정해가지고 물갈이 시키는데 아주 죽을 똥을 사더라고. 오픈 프라이머라는 제도 때문에 물갈이 한번 하려면 정말 힘들더라고.
뭐 엄청나죠.
동원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상당수를 바꿨어요. 그래서 다수당이 되는 길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새로운 인물 가서 꽂는다는 거는 무지 힘들어지는 거.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잖아.
열린 우리당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지금의 저 야당, 민주당에서 상향식 공천 비슷한 걸 도입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날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알기로는 없어요. 본인이 아니, 물러났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그 책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갖는 환상이 있어요. 그럼요. 물론 그 환상을 심어준 것도 민주당이야.
맞습니다.
옛날에 국민경선제라는 걸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 환상에 빠져있는 원인도 사실은 민주당이 제공한 거긴 하지만 누가 또 그 얘기를 하다 자꾸 딴 사람 얘기 입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아니 뭐 오픈 프라이머를 주장하고 뭐 이러던데 그랬더니 야 그 얘기 한 사람은 처음에 뭘로 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지.
그 사람도 전략공천으로 뭐. 들어왔다는데 야 386 중에 전략공천 안 받은 놈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다 그대들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를 주장해 그러면서 욕이 딱 나와서 야 근데 욕은 그때 멋있어 이렇게. 그래? 이러고 딱 한마디 하니까 맛이 확 살더라고. 방송에서 욕을 할 수는 없고.
니 뻥이다 이렇게. 낸시 펠로시.
개짜 아, 드립 있잖아.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 맞아.
내가 폐까지 맞췄네. 니를 빼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그 386에 대한 나는 문제제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386이 엄청난 기득권 세력화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양반들은 도덕적 이 뭐라 그럴까 우월의식도 있잖아. 기독권 플러스 이제. 도덕적 우월의식 합쳐지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네, 이제는 허위의식이에요.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많은 기자랑 평론가들 논설위원들이 글을 썼는데 전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쓴 거 보고 상당히.
독설로 유명하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따뜻하게 썼는데 정의를 독점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박영선 그 비대위원장이 정의라고 하는 말 상당히 그 자주 쓰고 정의로운.
아 그럼 정의당 입당하시면 되겠네.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정의를 독점하는 게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일종의 그 자기들의 과잉된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 무조건 중심이고
아니고 무능해.
그거밖에 없는
무능의
거야.
무능의 카바야. 네. 무능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내는
거야. 자원이 그거밖에 없는
제
거야.
이제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과잉된 정의에 대한 자기 자부심, 독점주의가 자기의 허리를 짓눌러요. 제가 볼 땐 그거 이외에 다른 걸 말하지도 못하고 그걸 넘어서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 독특한 표현이네. 어깨를 짓누른다고 그러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허리를 짓누른다는
건 허리 쉬고 있어 내가 볼 땐 지금.
등이 휜다고.
네. 허리도 잡아채면 못 일어나죠. 힘 못 쓰죠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동아일보 얘기했으니까 저는 한겨레 김의겸 선배 칼럼 예, 예. 이정현과 486 칼럼 좋더라고. 이게 용기 있는 칼럼이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486이거든요. 파리 학번이니까. 네. 근데 다 이제 잘 지내야 되는 운동권이거든요. 네. 양반도. 근데 386, 486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썼더라고요.
네, 봤어요.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찬란했던 숭고함은 어디 가고 따분한 무능으로 허벅지 살만 붙었다.
비육지탄.
이정현의 반만 공부했더라도 지금 누구 하나쯤은 정책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법하건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진보를 외치고는 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진정 자신의 문제로 여길 만한 구호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낡은 체제를 허물어 보겠다는 담대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386이단 얘기예요. 네. 과거 천신정보다도 못하다는까지 이어집니다.
아이, 어젠가 뭐 토론회 있었잖아요. 그, 저기, 저, 천정, 이렇게 해인, 그, 저.
그 사람들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갔다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갑자기 또 그 분위기가 또 그 두 분 또 복권대회 같다라는 그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분들은 왜 자꾸 그 저기 왜 이렇게 뻘에서 노는 걸 좋아하시는지 왜 참
제가 그 손학규 대표랑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느꼈던 말 중에 와닿던 게 이거예요. 자기가 선거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걸 느껴지더라는 거야. 분당보다 더 안 되겠더라. 더 험한 데라는 거를 가자마자 느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저녁에 앉아서 둘이 두 분이서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정리하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대요, 두 분이.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손학규 대표는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선거운동 중에 제일 열심히 했대요. 근데도 많이 졌잖아.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손학규 시대는 갔다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 시대가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추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정동영 의장도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운 편이고요. 천정배 장관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뭐, 그, 이렇게 사람이 맑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몇 번 했는데 그런 그렇죠. 분이에요. 굉장히 다 좋으신 좋아요. 분들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정치인으로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담론이나 언명이나 행태는 저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네. 저건 아니다 싶은데, 물론 왜 본인들의 미련이 없겠어요.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마무리가 좀 이쁘게 안 됐다라는 회한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치는 선거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 손학규 대표의 퇴임사에 있는 거잖아요. 은퇴문에 있는 얘기거든요.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뒤에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나 같으면 장렬하게 산화할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 기회가 또 생길지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자. 네, 네.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뒤에가 산다. 이런 식의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나중에 또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버티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용서면서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까 최병렬 전 대표 얘기했다는 네.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겪겠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알아봤더니 권영길 전 대표 말씀이 아니야. 뭐 모임에 꼬박꼬박 잘 나와. 그러니까 전직 언론인들 모임에 그냥 계속 주도하고 막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대요. 건강하시고 여의도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 같이 물러났던 분들 중에 뭐 7인에다 6인에다 이런 얘기에는 오르락내리락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씬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낸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안에서라도 뭐 정풍운동을 하든지 안 나올 거면 입 딱 닫고 뭐 방송만 하면 뭐하나?
그 뭐 그분들이 이제 부족한 분들이어서 뭐 이렇게 또 미련을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줘야 되는. 그러니까 귀가론. 제가 그래서 이제 김동길 교수가 옛날 낚시론이었잖아요. 그래서 낚시 나가서 하라 그러는데 저는 낚시가 아니라 귀가론. 그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건데.
저는 노후론.
노후론.
좀 쉬시라.
그러니까 좀 저녁 있는 사람.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다. 시대의 흐름은 좀. 빨리 선도해서 자기 시대를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선도적인 거예요. 선구적인 거다. 이런 거죠.
누구도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누구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식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당 이론에도 사실은 그 그럴싸하게 네. 막 용어 개념 써가면서 얘기하지만 예, 그, 저기, 판에 비앙코, 우리 저 박상우 선 맨날 뭐, 궁극의 정당 이론의 패러다임, 뭐, 그 내용은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거 번역 그만둔 게 뭐냐면, 아, 이거 다 아는 얘기를 뭐 번역해서 뭐 해. 근데,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놈 있어? 내쫓아. 그 얘기라고, 그게 정당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아니, 그게 정당의 기율이잖아. 사람이 결국 리더의 문제고.
세상 사는 일이지, 뭘.
그러니까. 그래서 참 순리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오늘 어떻게 수습하려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벌리시는 거예요?
뭘 수습해요? 우리가 뭐 벌려놓은 건가?
어?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무슨 수습을 해.
아니,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빚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하. 아니, 그래도.
그리고 뭐, 우리는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할 뿐이지, 네. 우리가 뭔 자리에 가거나 이런 거 별 욕심 없잖아요.
아니, 저, 우리 방송 제목이 이수식이 아니에요, 요지. 요지가 뭔지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지가 이거잖아.
박용진 미련 버려라. 그 다음에 세민년, 가능성 사실 회의적이다. 하려면 빨리 인적쇄신 해라. 아, 이렇게 꼭 정리해줘야지, 알아?
아니, 역시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결단 못할 거면 그 안에서라도 깃발 들고 싸워.
그러면 편이 많이 생길 거야?
어? 저 사표 돌린 지 일주일 됐습니다. 왜, 저한테 왜 들리러세요?
아니, 그 사표 말고, 진짜 사표를 던지라고.
아, 진짜, 사표 던지고 당직자 아니까 출사표. 방송 나가서도 정말 좋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당이 했는데,
그거를,
그 디펜스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같이 흉볼 수 있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또 그러다가 평론가가 되면 안 되고,
이제 방송이 어이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이미 해놓고 뭘?
박용진 당신은 평론가 아니야, 액터야.
아 예예. 예.
액터. 평론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할 때 말하긴 좋더라. 그러니까.
저도 평론가는 아니에요.
당신은 학자.
아니 그러니까 학자든 뭐 평론가든 학자도 액터야. 자꾸 후배들은 저보러 이제 그 이번 재보선 때도
후배들한테
욕 아니 욕을 많이 먹었다고 왜 평론가 당신은 평론가니까 그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난 평론가도 아닌데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후배가 있는데 네. 이게 사람들 처음 본 이 경제학도들이랑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날 소개하는데 우리 정치 평론하는 뭐 이러는 거야.
대학 내가, 교수를
내가 쉽게 정치 평론 평론하지만 내가 무슨 저기 그게 저기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보기엔 나도 그냥 이 빠른 소리나 하고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인생을
네? 당신은 그냥 학자라서 해설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거지. 인생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겠더라고. 나도 선택 사실 요번에 재보선 때도 현장 취재를 간 것이긴 하지만 사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사실 이제 보여낸 거지. 그 이제 뭐 노희찬 선배도 그렇고 노희찬 선배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제한이 있고 이런 거지만. 근데 우리 이제 그 나는 이제 액터는 딱 아니고 연출.
아하. 난 차두리인가 보다 그러면 저 해설도 뛰고 선수로도 뛰고 아, 차두리는.
차두리가 뭐 해설 갖고 재미 보진 않았어.
물론이죠. 저도 방송 갖고 큰 재미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나 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진짜?
네.
그 안에서?
예. 아직 전쟁터는 어디로 할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 있는 데에서 열심히 뛰어야죠.
잘 한번 생각해봐.
네. 네.
허물 때는 허물어야지.
그럼요. 네.
뭐를 허물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허물고 허물도 좀 벗고 이제 좀.
너무 자유자재잖아.
그러니까.
아, 미련, 경제 도달했어.
미련이네. 아,
경제 도달했어.
허당이 허당.
허당 만들자는 거야. 네.
아까 작당? 나는 허당. 모든 걸 비운 당.
아우, 멋지당.
멋지당.
작당 안 하고 멋지당 할 거야?
아니, 뭐 작당이라고 하는 건 당을 만들자라는 뜻이죠. 어. 무리를 짓자.
아니, 뭘 만드는 작당. 당일 수도 있잖아.
멋지당. 오, 좋네.
멋당?
네?
멋당.
왜 한자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세요?
그럼 멋지당.
멋지당.
표정이 안 좋네. 자꾸 미련 가지고 있다고 뭐라 그랬더니.
아, 저 아무 준비하라고 와서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이 언제 뭐 입맞춰보고 하나? 그냥 막 하는 거지? 네.
자유로운 영혼.
그럼.
아, 예, 예.
미래를 여는 힘.
네. 아까 정이 잘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러셀이 얘기한 거지만, 아까 이제 이순신 두려움 용기 이야기도 했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갖느냐. 근데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난 벼슬 할 거야 이런 굴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사실 러셀도 용기는 어떻게 나오냐. 자유로울 때 용기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좀 자유로워야 돼. 이렇게 좀 모든 굴레로부터의 해방. 아, 오랜만에 써보네. 해방.
자, 오늘 저희가 짚은 거는
코멘터피 그냥. 아니 뭐 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아니 결론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네. 뭐 토달 일이 네, 없잖아요. 네.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네. 네.
제가 오늘 짚은 거는 야권의 이후 갈 길에 대해서 총론 삼아 좀 이러저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박용진을 제물로 삼아서 저희가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봤는데 본인은 표정이 안 좋네요.
그렇겠죠. 뭐.
출연료도 안 주는 방송에서 말이야. 와서 닦아 세우긴 하고.
네. 맨날 이래.
나는 요새 좀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출연료가 없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착한 사람이야.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아. 내 착한 사람이야.
아니, 이수식에서 출연료 줬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 지난번에.
우리는.
고정은 줬다는.
우리는 이제 사제 틀어서 공개 방송하려고 그래.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어? 뭐, 아니, 그, 정치든, 뭐, 뭐든 재밌게 하려면 그렇게.
그럼 나와, 나와. 거기서 뭐, 어? 그렇지, 말할 자격 있어?
아니, 당직 던지고 나서 구의원 평당원이에요.
아니, 뭐, 기침해서.
200만 명.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얘기 좀 해. 방송 가면 하잖아.
아, 예. 죄송합니다. 여튼, 200만 명쯤 있는, 응? 그, 저 평당원 중에 한 명이 되고 나니까, 뭐, 약간, 생각도, 뭐, 행동도.
오케이.
말도 자유로운 건 사실.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나오실래?
네.
시간 없, 많잖아.
어, 많죠. 뭐 이제. 어,
준비 좀 하고 와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공개 방송합니다. 8월 30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그냥 넘기기가 뭐해서 조촐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한 7시 반쯤에 할 거고요. 장소는 홍대 앞이라는 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조정할 문제가 좀 남아서요. 고지를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만 8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홍대 앞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뭐 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같이 토론하면 좋고요. 저희가 지금 초대 손님으로는 노회찬 전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초대할 생각입니다. 두 분에게 다 말씀드렸고요.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분들과 대화하고 또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거 있을 겁니다. 그날 좀 이야기 보따리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7시 30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당신은 날 울리는 땡볼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모를 사람 믿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바람에 맴돌다 또 맴돌다 어딘가 기웃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볼 당신은 날 울리는 땡볼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볼 당신을 좋아해요 땡볼 했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